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심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요한의 출생을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미리 그 탄생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다양한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들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모든 제사와 그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구된 신분으로 나서게 되는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이 태어날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수가 매우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총 2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그룹으로 편성된 이 제사장들의 모임을 반열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총 24개의 반열로 나뉘어 있는 이 그룹들은 그 각 반열에 수많은 제사장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수백 명씩 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반열이 돌아가면서 이제 제사를 집전하게 되는데 그 제사를 맡게 된 반열 안에서도 이 많은 제사장들이 다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제사를 집전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부수적인 업무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곁에서 참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제사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성소, 즉 성전의 가장 깊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특별한 일로 여겨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영예로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와 같은 분향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을 맡게 되는 것을 굉장히 소원했고 그렇게 담당하게 되면 더없는 큰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 아비야 반열은 총 24개의 이 반열 중에서 역대상 24장에 보면 8번째 반열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그 해에 대속죄일의 그 제사를 위해서 이 아비야 반열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1년에 단 한 차례 치러지는 아주 큰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그 죄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큰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맡는 것 그리고 그 대속죄일의 제사에 있어서 분향을 담당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해주는 매우 상징적인 중요한 또 예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그만큼 이 대속죄일의 제사 절차에 있어서 사가랴가 이 분향을 담당하는 일에 뽑혔다는 것은 과거에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일, 그 특별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사가랴가 주어진 직무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 이제 분향을 시작합니다. 9절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분향 절차가 다 마쳐질 때까지 성전 밖에서는 모든 백성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성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이 가장 제사 절차에 있어서 핵심이고 또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분향하러 들어갔던 제사장이 그 성전 밖으로 나오는 일이 대단한 의미 있는 하나의 그 뜻을 갖기 때문에 매우 긴장된 그 초조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 절차가 다 끝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인 사가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 속에서 긴장하고 놀라게 되죠. 옛날에 그 성전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이 이제 1년에 단 한 번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분명한 응답으로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이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분향을 끝내고 성한 몸으로 성전을 나오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모든 속죄의 제물을 간합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래서 진노하셨다라는 하나의 표징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못 나옵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여러 가지 예복 중에 가장 겉에 입는 그 두루마기 이 하단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안에서 이렇게 분향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 방울이 계속 울릴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이 방울 소리가 멈추면 그때는 이제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하나의 그 확인이 되고 또 따라서 이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몸에다 끈을 맸답니다. 길게 끈을 매서 만약에 이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면 누가 들어가서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에서 잡아 끌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끈을 달고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할 때에 이 사가랴가 분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제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지성소의 그 법규는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한 번도 제사장이 죽어서 나온 적은 없지만 아마 과거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에 백성들이 충분히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이제 아마 굉장한 당혹감 속에서 사가랴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20절은 이처럼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계속 그 안에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11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향단 우편에서 이제 사가랴를 향해 서 있지요. 이 천사의 갑작스런 출현 앞에 이 사가랴는 크게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13절에서 천사는 그에게 평안을 선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메시지를 그에게 허락을 하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었다, 사가랴가 기도한 내용을 들으셔서 응답하신 하나의 결과로서 너에게 이제 아들을 하나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아예 장명해서 소개를 해주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상당히 긴 내용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듣고 나서 사가랴의 반응은 물론 얼떨떨한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해로는, 자신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즉각적인 판단 속에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20절에서 천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요한이 태어나는 그때까지 이제 네가 벙어리로 지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천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가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또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서 주어진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7절과 13절의 내용만을 우리가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사가랴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 같고, 천사를 통해서 오늘 분명한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추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추정과 추측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되죠.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 아내가 너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들이대면서 이 일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반문을 하게 되지요. 이와 같은 사가랴의 분명한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내용이 단지 무슨 자식을 달라,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 전체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한 개인의 그저 일상적인 삶의 필요를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개인적인 어떤 일상적인 필요를 주시기 위해 천사를 동원한 그런 전례는 나타나지 않지요. 특별히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천사가 미리 예고해주는 그 수태고지의 사건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의 운명에 아주 심대한 어떤 영향을 끼치는 특별한 역사적인 큰 반전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일을 전제로 해서, 그 사건을 전제로 해서 이와 같은 천사의 출현과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에 이와 같은 천사가 여러 번 나타나서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에게 이 삼손의 그 탄생 사실과 그 다음에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 한다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 사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사가랴가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천사를 통해 구체적인 응답을 주셔야 했던 그 기도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좀 더 다른 데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가랴가 기도했던 내용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범상치 않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내용과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가랴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그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분명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야를 의인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구절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최종적인 마지막 약속으로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 마지막 희망의 언약으로 주셨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30페이지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메시지, 구약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지막 이 약속은 여전히 죄와 그 부패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최후 심판의 날이 오기 직전에 먼저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사가랴는 분명히 이 말라기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이죠. 14절의 내용은 그 일을 좀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식이 없던 상황에서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가랴와 그 아내였던 엘리사벳에게는 너무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 요한의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물론 없던 자식이 생긴 것이야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그 부모를 아는 주위의 이웃들이나 친척들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15절 이후의 내용은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왜 기뻐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속에서 이제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14절에서 이 요한의 탄생을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제시된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이 백성들의 확인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13절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 천사가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자식을 낳길 바라는 그런 어떤 한 개인의 소박한 소망과 그 소원이 응답되었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것입니다. 특히 요한이라는 이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적 의미로 원문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사장과 함께 온 백성이 기도해왔고 지금 그날 대속죄의 제사에서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밖에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바라고 기다린 그 약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은혜가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바로 눈앞에 이제 그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6절에서 사가랴 부부에 대해 누가가 특별한 그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의인이다 라는 표현을 두고 볼 때에 자칫하면 이게 무슨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그런 통속적인 의미에서의 그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뭐 이런 윤리적인 특징들을 말하는 것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뒤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는 말씀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일법적인 어떤 그런 깨끗함과 그 정직함 때문에 그가 의인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절은 참 교묘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됐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이 의인이라고 왜 호칭되었을까 이렇게 칭찬이 되었을까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의인이라는 호칭의 중요한 하나의 그 내용이 따라 붙게 됩니다. 한 두 군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바로 뒷장에 있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오랫동안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사람으로서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23장 50절, 누가복음 23장 50절. 138쪽입니다. 50절, 5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장 50절, 51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까 시므온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등장한 사람입니다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장사를 치르는 사람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리고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6절에서 사가랴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누가의 호칭은 당시에 그 암울하고도 비참한 그 역사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불평불만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 그 회복과 그 치유를 향한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면서 그 외적인 상황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즉 엘리야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고 소원했던 바로 그러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대로 그 엘리야가 오기를 그리고 그 엘리야를 이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축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6절에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사가랴는 당시 깊은 영적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로 인해서 누가 봐도 절망적인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었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생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이 엘리야에 관한 이 성경의 기록들을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그 엘리야가 올라갔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참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강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또 그와 같은 소원과 소망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사가랴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전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사가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방법과는 전혀 딴판으로 지금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가랴가 기대했던 것은 정말 이 온 세상을 다 참으로 그 굴복시키고 위압적으로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위력으로 그런 힘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에 그 앞서서 그 참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다 파괴할 수 있는 전능한 그 권능을 가진 하나의 사자로서 나타날 것을 기대했는데 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자식으로 올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자 그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다렸는데 그 엘리야가 오는 것이 자기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사가랴로서는 정말이지 경악할 일이었고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와 같은 상황에 그와 같은 약속을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면 누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가랴는 자신의 어떤 그 나이나 자기 아내의 나이를 뭐 생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상황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거부했다는 뜻은 아니죠. 단지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방법과 과정이 너무도 예상밖이었고 의외였기 때문에 참 쉽게 수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따라서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가랴가 그 아들 낳을 때까지 이제 벙어리로 지내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데 대한 하나의 응징이요 징벌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참되고 분명한 것인지 그리고 네 몸을 통해서 나게 될 그 요한이 내가 말한 대로 진정한 엘리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확인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표적으로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 증거로서의 하나의 현상을 사가랴가 봉어리게 되도록 만든 것이죠.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가랴가 봉어리 된 것은 바로 이 자기가 낳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낳게 될 이 요한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일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표징이죠.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3절부터 11장 13절 14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셨거든요. 이와 같은 이해가 이 사가랴에게도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내가 낳은 애가 엘리야가 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저 믿음으로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좀 더 분명한 믿음을 확신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가 벙어리 되게 한 것. 그것을 통해서 사가랴는 나중에 아들을 낳고 입이 풀리자 참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참 이 위로를,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는가를 분명하게 참 표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참 우리는 이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사가랴의 이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신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경험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살든지 뭐 잘 먹고 잘 살든지 못 먹고 못 살든지 간 그런 외적인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가 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힘과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목적과 동기와 내용들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 분명하게 터잡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 인생 한복판에서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주관적인 체험과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 아들이 엘리야가 된 것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벅찬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시작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 특별히 국제적인 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참 불확실성과 이 혼돈이 더없이 커지는 이 세대에 참 이 시대와 이 역사와 이 사회 앞에서 진정한 삶의 지표, 인생의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존재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이 역사를 향한 영적 통찰력 그리고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마땅히 인생에 가야 할 길,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인생의 경험들과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또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경륜을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고 성취되는 구체적인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없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기뻐하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 어떤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가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일에 충성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 점점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을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그 빛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진정한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과 그 약속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와 믿음으로 참 주님 앞에 의지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